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가지고 영적 전쟁에 대비하라 이러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여러분, 작년 가을에 한국에서 그한 영화가 개봉이 됐어요. 안시성이라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는 당나라 태종이 20만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의 아주 작은 성인 안시성을 침공하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20만 대군에 비하면 이 안시성에 있었던 군사는요, 5천 명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약 40대 1의 아주 절대적인 군사적 열세 속에서 전쟁이 벌어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시성의 사람들은 성주인 양만춘을 중심으로요, 마음을 모으고 결국은 이 성을 지켜냅니다. 근데 이 영화에 보면 참 가슴 뭉클해지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 보면 안시성 사람들 중에 민초들이 나오는데 이들이 이 성벽, 이 성을 지켜내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던지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물러나면, 이 성이 무너지면, 이 성벽이 훼파되면 당나라 군대가 쳐들어올 것이고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다 도륙될 건데 우리가 그것을 묵과할 수 없다, 이러면서 그들의 삶을, 목숨을 그냥 던져버리는 거죠. 결국 그들의 이러한 그 헌신으로 인하여서 이 5천 군사들이 20만 대군을 막아냅니다.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요. 여러분, 고대 시대에 이 성벽을 든든하게 쌓고 또 이 성벽을 방어하는 건요, 이 백성들의 운명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벽은 적을 방어해내는 아주 중요한 방어막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바벨론의 고위 간부였던 이 느헤미야가 왕에게 설득을 해서 고향 땅으로 돌아옵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유가 있었어요. 다른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훼파되어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였어요. 1차 바벨론 유수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 70년 동안 이 성전과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보호할 수 있는 성벽은 훼파되어져 있었어요. 그 누구도 이 성벽을 재건할 생각을 못한 거죠. 느헤미야가 그것을 본 거예요. 이 성벽이 무너진 상태에서 만약에 적이라도 쳐들어온다면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치명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고향 땅으로 돌아옵니다.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의 영적인 공격을 막으려면요, 우리는 영적인 성벽을 쌓아야 돼요. 영적인 공격을 막아내려면 그것을 방어해낼 수 있는 방어막이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이게 무너지면 영적 공격에 우리는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우리가 내일 이틀에 걸쳐서 이 말씀을 깊이 있게 나눌 텐데, 6장에 보면 이 영적 싸움을 준비할 때 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죠. 머리에 호구를 쓰고 가슴에 호신경을 붙이고 허리를 띨띠고 신발을 신고 창과 방패를 들으라. 그러니까 개인의 영적인 전쟁을 위해서 이러한 전신갑주가 필요하다면, 여러분 동일합니다.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가정을 영적으로 방어해낼 수 있는 영적 성벽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어떠한 영적인 공격에도 우리가 그것을, 우리 공동체가 방어해낼 수 있는 거예요. 개인의 영적인 공격을 우리가 방어하고 싸워야 되기도 하지만 우리 공동체, 이 믿음의 공동체를 지켜내기 위한 성벽, 우리가 함께 구축해야 할 그러한 방어막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 우리 성도 개인의 영적인 문제에도 참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더 깊은 고민과 관심은 뭐냐면, 이 교회 전체 공동체의 영혼을 책임질 수 있는, 방어해낼 수 있는 영적 성벽을 쌓는 것, 이것에 대해서도 저는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영적인 센터인 교회가 무너지면요, 이 안에 들어와 있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다치는지 몰라요. 제가 그거를 너무나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한 교회가 무너지면요, 그 교회의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있던 영적인 성도들이 엄청난 데미지를 받아요. 당연합니다. 영적인 존재는, 이 신자는 교회의 영적인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 교회가 흔들리면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영혼이 흔들리고 인생 자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이수영로교회가 대형교회 아닙니까? 수만 명이 모이는데 여기에는 뭐 새로운 새신자들도 있지만 교회를 옮겨오는 분도 참 많아요. 근데 옮겨온 분들 중에 다수가 어떤 분이냐면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서 그 분쟁이 싫어서 떠나온 분들이에요. 근데요, 이분들이 교회를 떠나오지 않습니까? 몇 년간은 정신을 못 차려요. 영혼이 흔들리니까 삶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제가 그런 분들 참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이 지나야 그들의 영혼이 안정이 되고 그제야 신앙생활을 이제 이어가는 걸 봐요. 여러분, 당연합니다. 교회가 무너지면요, 그 교회에 몸담고 있던 영혼들이 다 파괴가 돼요. 여러분, 지금 한국에 가나안 성도가 100만 명이 넘는다고 하죠. 교회의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교회를 떠나서 지금 유리방황하는 영혼들이 그토록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영혼들은 지금 사탄이 노리고 있는 놀이개가 되는 거예요. 밥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얼마나 불쌍한 영혼들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지켜내는 이 교회 공동체, 이 교회가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우리에게는 중요한 일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보호를 받아야 되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계속해서 세워나가는 거예요. 제가 부임하자마자 이 기도에 집중을 하는 이 시간을 갖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영적인 성벽을 건축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기도를 하면서 제 안에 계속 그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동부사랑의 교회 영적인 성벽을 세워주십시오. 이 자리에 오는 성도들마다 영적으로 보호받고 영적으로 회복되어지고 영적으로 강한 군사가 되고 정말 하나님, 이 교회가 영적인 센터가 되기 원합니다. 유리방황하는 영혼들이 이 자리에 오기만 해도, 이 사랑홀 안에 들어오기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공동체 전체가 한 마음이 되어서 영적인 성벽을 쌓아야 돼요. 영적인 공격에 무너지지 않는 영적인 진지를 구축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 느헤미야는 이 성벽을 건축하는, 재건하는 일이 얼마나 시급한 일인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느헤미야 2장에 보면 느헤미야는 이 성벽 재건의 일을 시작하면서 먼저 하나님이 주신 이 마음을 백성들에게 나누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요, 느헤미야 3장에 보면 3장 전체를 통틀어서 거기에 이 성벽 재건의 마음을 모았던 백성들의 이름이 한 장 전체 다 나와요. 근데 제가 이 3장의 말씀, 4장 전이죠, 오늘 본문 전이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메시지를 보게 되었어요. 우리 3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1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제사장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마다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자, 3장에 여러 이름이 나오는데 제일 먼저 대제사장 엘리아십이라는, 아십과 그의 형제 제사장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합시다 라고 마음을 나누자 제일 먼저 행동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대제사장 엘리아십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은 누굽니까? 당시에 영적인 가장 선봉에 섰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의 형제들 제사장들과 함께 양문을 건축하고요, 그 다음에 망대에서,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이걸 찾아보니까 이게 어디냐면 성벽 중에서도, 예루살렘을 감싸는 성벽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북쪽인데 여기가 어디냐면 가장 적들의 공격이 빈번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어쩌면 가장 중요한, 하지만 가장 위험하고 가장 어려운 곳이죠. 이곳을 지금 영적인 리더인 엘리아삽 아십과 그의 형제 제사장이 거기를 건축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우리 교회 영적 리더들이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부임해서 저희 장로님들께 저 특세하려고 합니다,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요, 모두 다가 아멘으로 하답하고요, 우리 목사님 기도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얼마나 큰 격려를 해주셨는지 몰라요. 지금도 가장 주요한 자리에서 지금 함께 기도해 주고 계시거든요. 한 협동 장로님을 만났는데요. 저에게 이제 식사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에게 참 할 게 많은데 우리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새벽 기도부터 우리가 기도의 제단을 쌓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저에게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는데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아, 이 동부 사랑의 교회의 영적 리더들이 살아있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시겠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여기 이 자리에 보십시오. 우리 안수 집사님, 우리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순장 순모들. 저는 사실 이렇게 많이 올 거라는 기대를 안 했습니다. 그냥 몇십 명 오더라도 깊이 있게 우리 함께 기도하자 이 마음으로 저 했거든요. 근데 성도님들 이렇게 마음을 모아주시고 한 자리에서 함께 성벽을 재건해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너무나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 교회를 더 아름답게 세워가실 거예요. 저에게 그런 확신이 있어요. 자,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려고 할 때 이 일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나타나요. 바로 산발랏입니다. 이 산발랏은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 지역을 다스렸던 총독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유대의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힘을 모으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싫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본문 1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성을 건축한다는 소식을 듣고 산발랏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1절 한번 보시죠.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모아서 성벽을 재건한다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이 산발랏이 크게 분노를 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면요, 이 사탄은요 분노해요. 싫어하죠. 이것을 방해합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자, 1절에 보면 이 산발랏이 성건 재건의 소식을 듣고 분노해요. 근데 그 다음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절에 보면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분노하다가 이제는 비웃는 거예요. 그럼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막 화를 내다가 막 이렇게 웃는 거예요. 여러분, 옛말에 그런 말 있죠? 울다가 웃으면 어떻게 되죠? 예, 그렇게 됩니다. 예, 제가 여기서 말을 못하겠는데. 예, 지금 산발랏이 딱 그 꼴이에요. 분노하다가 비웃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당황한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다. 영적인 공동체가 세워지고 강하게 회복되어지려면요, 되어지면 이 사탄이 당황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그 시도를 꺾으려고 공격을 해와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져 있으면요, 사탄은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그대로 두면 그 영혼은 멸망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할 게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고 회복하려면요, 반드시 사탄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날 때 어떤 영적 공격이 온다라는 사인이 오면 여러분, 그것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눅들 필요가 없어요. 왜입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사탄보다 훨씬 더 위대하신 분이세요. 사탄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제한된 공격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 사탄의 공격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복음 위에 세워진 이 교회를 흔들 자가 없는 거죠. 자, 오늘 본문 2, 3절에 보면 이 산발랏이 이스라엘을 조롱하는 장면이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2절,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대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라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고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아멘. 자, 산발랏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는 장면이 2, 3절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이 산발랏과 도비아가 먼저 이스라엘의 아픈 과거를 들쑤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와 바벨론의 멸망이 되어서 70년 동안 유수의 생활을 하고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성전이 파괴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도륙당하고 부녀자들이 종으로 끌려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제 36년인가요? 동안 압제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때 얼마나 많은 우리 민족이 일본에 의해서 큰 데미지를 받았습니까? 36년 동안. 근데 그 두 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받았던 고통은 엄청난 겁니다. 그 안에 그들 민족 안에 담겨있는 쓴뿌리들이 있었을 거예요. 수치심이죠. 지금 이 마귀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 수치심을 건드리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그러한 꼴로 돌아와서 성벽을 건축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성벽을 지으면 그 위에 여우가 올라가도 그게 무너질 거야 라고 조롱을 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요, 우리 내면 안에 있는 수치심을 건드려요.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들 심연 밑바닥에는요 수치심이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처음으로 한 일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생식기를 가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죄를 지은 인간들 심연 가운데 뭐 누구나 다 겉으로 보기엔 건강해 보이지만 내면에 연약함이 있어요. 그게 크고 작을 따름이에요. 수치심이 있는 거죠. 내면의 깊은 실패에 대한 그 마음이 있어요. 상처에 대한 수치심, 죄를 짓고 오는 그 부끄러운 마음, 이게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그런데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그 수치심을 건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작년에 한국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도 잘 알려졌는지 모르겠는데 한 굉장히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분들에게는 존경받는 한 진보 정치인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자살을 했어요. 모두가 다 깜짝 놀랐죠. 왜 그분이 자살을 했냐고 봤더니 그분이 평생을 정의를 부르짖으면서 살아온 사람 아닙니까? 근데 대선 때 받은 돈이 있었는데 그게 특검을 통해서 막 드러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분은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극단적 선택을 한 거예요. 모두가 놀랬죠. 아니 그거 가지고, 아 물론 잘못한 일이긴 하지만 그게 자살할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요. 이분에게는 그의 도덕적 정결함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그게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게 너무나도 수치스러웠던 거죠. 그러니까 그 수치심을 감당하지 못하고 목숨을 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과거의 실패와 실수와 아픔들을 쑤시는 건요, 굉장히 우리에게 아픕니다. 우리의 상처를 건드리는 건요,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고통이에요. 그런데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그 수치심을 건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는 한 성도님이 저랑 그 제자훈련을 같이 했던 분이 있는데 그분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모임에서. 목사님, 제가 그분 굉장히 신실한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가끔씩 화장실에 혼자 이렇게 거울 앞에 이렇게 서면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막 저주하는 말을 막 퍼부을 때가 있대요. 혼자 막 소리를 치면서.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내면의 이 상처와 그 예전에 했던 실패 경험들, 이 쓴뿌리가 막 올라올 때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향해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수치적인 수치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 사탄이 이것을 우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 수치심을, 영적인 수치심을 자극을 해서 우리를 낙담하게 하고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와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 안에 아픈 기억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부부들 안에도 우리만이 알고 있는 그 고난의 때가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기도 했지만 때로 우리에게도 고통과 아픔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탄이 우리가 영적으로 재건하고 세워지려고 할 때 그 아픈 부분을 건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그때 우리가 담대하게 맞서야 돼요. 그 공격 앞에 우리가 주눅들거나 무너지면 그게 바로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우린 더욱더 강건하고 담대하게 그 사탄의 공격에 맞서야 될 줄 믿습니다. 왜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포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죽옷으로 우리를 덮어주셨어요. 그 보혈로 우리를 덮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의 행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가 덮여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의를 보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의롭다라고 선포해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의 자녀의 신분을 흔들 사람은 그 누구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데 그 누구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7, 8절에 보면 이 산발락과 도비아의 또 다른 공격이 나옵니다. 우리 7, 8절을 한번 볼까요? 7, 8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어져 간 다음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깨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자, 여러분 7절에 보면 여러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산발락, 도비아, 아라비아 사람, 암몬, 아스도,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이 쭉 기록되어 있죠. 자, 산발랏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의 총독이었어요. 그리고 도비아는 누구냐면 유대 동쪽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아라비아 사람들은 유대 남쪽 지역을 얘기합니다. 아스도든 유대 서쪽에 있는 블레셋 지역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산발랏이 동서 남북에 있는 사람들을 규합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겁박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겁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이와 같이 우리의 주위를 둘러싸요. 그리고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울부짖으며 우리를 공격하려고 합니다. 겁박을 줘요. 두려움을 주죠. 여러분 이것이 또 다른 사탄의 영적인 공격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의 영혼을 세우고 우리의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울 때 이 사탄이 우리 안에, 우리 내면 안에 있는 두려움을 자극해요. 너 그거 할 수 없어. 너 그거 했다 큰일 나. 너 그거 잘 되지 않을 거야. 포기해. 여러분 그러나 디모데후서 1장 17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까? 그럼 그것은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맞아요. 사탄이 우리의 영혼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주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엄습해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시길 바라요. 그것은 우리의 영혼과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한 사탄의 계기예요.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달려나가야 돼요. 자, 이러한 느헤미야의 공격 앞에 이러한 산발랏의 공격 앞에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처했는지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본문 4, 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러한 사탄의 수치심과 두려움을 자극하는 이 공격 앞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우리 4, 5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습니다 하고. 자, 여러분 이 산발락과 도비아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오는 이 공격 앞에 느헤미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여.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이 느헤미야가 어떤 기도를 드리냐면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가 지금 업신여김을 당합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라는 단어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당신, 우리와 연합된 하나님 당신, 당신이 지금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멸하여 주십시오. 저들은 지금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지금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멸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돼야 돼요. 영적인 공격이 몰려올 때 여러분, 그 공격 앞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조롱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공격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 대신 저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다음에 10명의 정탐꾼들이 그런 보고를 하죠. 우리는 저들에 비하면 메뚜기다. 이 얘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신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분노하세요. 왜 분노하시냐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저들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저들이 저들 스스로 저렇게 멸시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저들이 왜 나를 멸시하느냐. 스스로를 메뚜기라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생각하시냐면, 나를 메뚜기로 생각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하대하는 것, 우리 스스로가 연약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나를 하대하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공격하는 사탄의 공격 앞에서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며 나가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멸시하는 저 대적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하나님 한마디면 저들은 얼마든지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탄의 공격 앞에 우리가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괴계, 사탄의 괴계를 물리쳐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다시 한번 세우시며 우리 공동체를 더 아름답게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